변화산 기간 동안 우리가 참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오늘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 하면 성공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애굽의 그 강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그것을 보면서 요셉을 성공의 아이콘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을 제외하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요셉만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요셉은 성공의 아이콘보다는 이 고난의 아이콘,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난이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죠. 삶은 고난의 여정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안식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아요. 무엇 하나 손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용인만남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한 만 3년이 되었는데요. 이 3년 동안 참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다고 쉬웠습니다, 편했습니다, 그걸 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참 어려운 순간들 많았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될 때도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내가 겪은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 한번 우리가 나누기 시작한다면 예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서로의 눈물 닦아주느라 휴지, 손수건 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명이라면 10명이 다 고난이라는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를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세요. 이 광야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 과목이 아니라요,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첫 번째 고난이 찾아왔는데요, 그의 나이 17살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형들이 있는 목초지에 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만 끔찍한 화를 당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의 그 입었던 채색옷이 벗겨지고요, 그가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요. 우리 생각에는 왜 형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야곱의 가족 구성원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는 엄마가 몇 명이에요? 엄마가 4명. 그 사이에서 태어난 배다른 형제들이 12명입니다. 그 12명 가운데 아버지 야곱은 오직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 그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사랑을 목말라 하면서 경쟁하면서 자랐을 이 10명의 아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명에게 요셉은 악한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하죠. 요셉을 바라보면서 저 죽일 놈, 그런 마음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찾아온 요셉을 보자마자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모습은, 나중에 맏형 르우벤이 그날의 일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이 르우벤의 표현에 의하면 애걸했대요. 형들에게 눈물을 흘려 무언가를 요청한 거죠. 아마 제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형 제발 살려달라고,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나 좀 여기서 좀 꺼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 애걸하지 않았을까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줄이 하나 구덩이로 내려왔어요. 아,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올라갔는데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저 형들이 이스마엘, 그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단을 보고 거기에다가 이 동생 요셉을 짐승처럼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에 끌려가는 요셉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손이 묶인 채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을까요? 또 형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애걸하며 불렀을 것 같아요. 열 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유다 형, 레이 형, 나 좀 살려줘, 나 좀 구해줘, 얼마나 많이 외쳤을까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철저한 외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7살의 나이에 요셉에게 고난이라는 짙은 구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고난이 요셉의 이야기뿐만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갑작스럽게 내 모든 것을 바꾸고 흔드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이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누가 이렇게 낙서를 한 것 같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블럭을 쌓아가고 있는데 그 레고 블럭을 누가 망가뜨린 것 같이 내 가슴을 찢어놓고 마음을 찢어놓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죠. 건강하던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오래 준비했던 취업과 그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러한 관계의 문제도 찾아옵니다. 잘 지내는 줄 알았던 자녀가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암이라는 질병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찾아온 분도 계세요. 작년 이맘때에는 아주 어린 초등학생을 먼저 천국에 보내야 했던 그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상심이 컸을지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상실과 고통과 절망이라는 이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난의 내용보다 더 힘든 것은 이 고난이 내게 왜 찾아왔는지 또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 고난입니다.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가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이라는 책에서 이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들을 처음 봤을 때 그때 자기의 감정을 좀 기록해놨어요. 집으로 차를 몰고 오는 내내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계속 내 마음을 강하게 때렸다. 그 슬픔은 기대했던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감정이었다. 내 불신과 절망은 이내 활활 타오르는 분노로 발전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도대체 왜요? 이 닉의 아버지의 질문,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요? 이게 고난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닐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고난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요셉이 겪었던 두 번째 고난은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이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재산을 관리하고 다른 노예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집의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매우 집요하고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날마다 그와 동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주인이 그날도 요셉과 동침하기를 잠자리를 청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이 눈앞의 유혹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 요셉은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요셉이 자신의 옷을 거기다가 버려두고 유혹을 이기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요. 유혹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혹에서는 승리했지만 그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성폭행범으로.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그가 성실히 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렸어요. 요셉이 고난에 빠졌는데요. 진흙구덩이에 빠졌는데 빠져도 옹팡지게 빠진 것처럼 보여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을 보면서 성경은 그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3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것이 어떻게 형통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세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Gave him success in whatever he did. Success, 성공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성공을 주셨대요. 성공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우리가 요셉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이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형통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감옥이잖아요. 이건 내게 형통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은 아무리 백 번 양보해도 형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요, 우리의 계산과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향해서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지만,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보는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달라요. 나의 시선, 나의 논리, 이 땅의 계산법으로는 그 하늘의 일을 풀지 못해요.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통해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로 올리세요. 땅에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그래서 하늘의 시선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이 사진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래전 서울 대학로 동순교회 벽면에 붙어있던 현수막인데요. 제로,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예수님 한 분이 계시면 그걸로 100이 되고요. 내 인생에 100을 가졌지만 거기에 예수님 한 분이 계시지 않으면 제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의 계산법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으신데요. 주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뭐라고 보냐면 형통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게 형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걸 가리켜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제 뒤집혀질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물결 위를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배 안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이 배에서 내려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안전합니까? 감사합니다. 배에서 내리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파도가 쳐도 이 배 안이 안전한 게 그게 우리의 계산이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 이 평안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배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그것이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형통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형통하다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는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풍랑에 있는 그러한 바다 한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요셉처럼 감옥, 사방이 가로막힌 것처럼 그곳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 안이 아니라 주님의 손 붙잡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요셉에게 두 가지 고난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는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이 드라마보다도 더 슬픈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울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MBTI 다 T? 그건 아니시죠. 왜 우리가 슬퍼하지 않냐면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요셉의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시고 반전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면서도 누구 하나 슬퍼하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하나님이 쓰고 계신 시나리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그칠 수 있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처럼 내 인생이 창세기 39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40장, 41장, 창세기 50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마 오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 기대 없이 이 자리에 나와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시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그러한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좀 기억해 보세요. 이사야 49장의 말씀인데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젖먹였던 그 자식을 잊을 수 없듯이 내 태에서 난 그 아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그 신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선하고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용인 만남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2021년 8월이에요. 그럼 2021년이 어떠한 해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였습니다. 코로나 그 기간에 담임 목회를 나가야 했을 때 저를 아는 지인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는데 무슨 단독 목회를 나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애들 초등학교라도 졸업하고 나가도 늦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맞는 말이죠. 다 저를 생각해서 해주신 말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에게 내 인생을 향한 선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2021년 이때는 내 인생의 가장 하나님의 완벽한 때, 그것을 제가 믿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질병이 찾아와도요? 사업이 부도가 나도요? 내 자녀가 나를 눈물나게 속을 썩여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고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애굽이라는 제국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 같은 고난이 끝이 있어요.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풍은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어요. 혹시 작년 여름에 왔던 태풍 기억하십니까? 그때 막 집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뚝이 터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태풍의 이름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표정으로 지금. 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아요. 태풍이 막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지나가는 거죠. 그럼 요셉의 나이 17살에 시작된 고난이 그의 나이 30세가 됐을 때 멈췄습니다.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어려우세요? 몇 년이 걸렸나요? 네,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이라는 광야에 그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좀 빨리 일찍 꺼내주시면 안 됩니까? 이 고난을 끝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 13년의 시간 왜 그렇게 두시나? 그 시간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문헌에 의하면요, 애굽의 총리는 이 남성의 나이가 30세가 되어야, 그 이상이 되어야 총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30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로워도, 아무리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도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힉소스 왕조가 되었는데요. 이 힉소스 왕조는, 이 사람들은 정통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셈 계열의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애굽의 왕조가 된 거예요. 만약 힉소스 왕조가 아니었다면 이방 사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요셉이 나이 20살이 아니라 25살이 아니라 30세에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꾼 거, 이거 우연입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다시 기억하게 낸 거, 그거 우연입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이 30세가 되기까지 그를 기다리셨어요.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냐고, 답답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언제까지냐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해 주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열어주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역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의 고난의 광야를 끝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완전한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능동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칠흑 같은 13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더 성장했고요, 더 성숙했고요, 그의 믿음과 삶이 점금과 같이 연단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셉이 자신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무대를 세팅해 주세요. 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식량을 사러 요셉의 형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 형들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제국의 2인자예요.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역전됐어요. 만약 요셉이 13년 전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석했다면 그 형들에게 원한 갚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보복하지 않았을까요? 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 형들에게 저라면 아마 따졌을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랬냐고. 제가 좀 소심하거든요. 따졌을 것 같아요. 잘잘못을 따지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요셉이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가 겪은 고난은 당신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해보셨습니까? 이게 산을 올라가는 중턱에서는 이 산이 어디에 있는지, 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알 수 있나요? 산 꼭대기에 저 정상에 올라가면 그때야 비로소 이 산의 모습이, 형태가 보이기 시작해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해석되지 않아요. 고난의 정상에 서본 사람이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늘의 시선으로 내 삶이 해석됩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의 시선으로, 이 땅의 시선으로 자기의 고난을 봤다면 내 앞에 있는 형들은 원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니까 13년 전에 나를 못되게 하고 나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죠. 도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시선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시선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절망이라고 부르고 내가 실패였다고 생각하고 내가 막혔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형통이라고 고백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에 나온 예화인데요, 러시아 출신의 화가 바실리 칸디엔스키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칸디엔스키는 추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 칸디엔스키가 자기의 그림이 만족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림 실력에 이렇게 회의적인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하고 다시 자기의 화실로 돌아왔는데 자기 눈앞에 너무나 멋진 작품이 거기에 하나 걸려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색채를 가진 작품이. 누가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을까? 가까이 가서 궁금해서 보니까요, 그 그림은 자신이 그린 그림이었다는 거죠. 이 칸디엔스키의 아내가 산책하는 동안 화실을 좀 정리하고 청소하면서 실수로 그 그림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였어요. 거꾸로 보니까요, 뒤집어서 보니까 자기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실패라고 여겼던 그 그림이 아름다운 작품, 너무나 멋진 작품으로 생각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고난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 시선으로 보면 절망이고 내 시선으로 보면 슬픔이고 탄식뿐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그 50장에서 요셉은 이렇게 그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래요. 선으로 바꾸사. 근데 이 선으로 바꾸사라는 히브리어 하샤부, 이 하샤부의 뜻은 그거는 A가 Z로 짠 하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샤부의 원어적인 의미는 역다, 꿰뚫다, 짜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엮으시고 뚫으시고 마치 그물을 짜듯이 짜서 당신의 계획대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것, 그게 선으로 바꾸사 하샤부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빚고 계십니다. 짜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고난이라는 바늘로 엮고 뚫고 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고 계세요.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토기장이 하나님. 진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으시는데 고난을 도구 삼아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깎을 것은 깎으셔서 하나님의 빛을, 그 영롱한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작품 되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제 진흙처럼 막 뭉쳐져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미 물레에 올려져서 열심히 돌려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뜨거운 그 가마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길을 견뎌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 그렇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눈물이 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나를 엮고 짜고 뚫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대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손에 못이 박히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닦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 성령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손은 한 번도 실패가 없었고요. 실수가 없으신 손입니다. 그 손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산 중턱에서 울지 맙시다. 산 정상에 올라서 요셉처럼 고백하기를, 하샤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엮고 짜고 뚫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이후 확신하네.
2절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
고백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내 인생 하나님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산 중턱에서 울지 않겠습니다. 고난의 산천상에 올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에 속하겠습니다.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엮고 계시죠. 싸고 계시죠. 뚫고 계시죠.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난이 지나간 분도 계시고 또는 이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 내 인생 엮고 계시죠. 짜고 계시죠. 뚫고 계시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선하고 완벽하신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산 중턱에서 울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시선으로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일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하나님 오늘 자리에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엎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늘의 시선으로 내 고난을 바라보게 하소서. 한 축적에 돌리지 않게 하시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것이 형통이로 되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랑의 주님, 내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내가 산 중턱에서 울지 않겠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내가 신뢰합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다면 그것이 형통임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의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시선으로 나의 사업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찬양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정성으로 사랑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가정들마다 하나님 복주셔서 마르지 않도록 채우고 넘치고 흔들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